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이교적인 세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삶의 모범을 보임을 통해서 모든 박해와 비방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세계의 적대와 멸시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소망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에 대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본서의 저자로 사도 베드로가 실로아노를 통해서 쓴 것으로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드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날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도시들을 가리킨 것이죠. 대상이 어떤 특정 교회의 교인이 아닌 호칭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그네는 당시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특정한 사회적인 계층을 형성하였던 부류입니다. 시민들보다는 지위가 낮았지만 완전한 이방인들보다는 약간의 지위가 더 높았던 존재들을 가리키죠. 이들은 혼인과 땅의 소유, 재산 계승과 투표와 일정한 단체에 참여하는 약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대신 높은 세금을 내야 했으며 만약 이들이 범죄를 행했다면 더 엄격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원지역 주민들과 달리 지역적인 뿌리가 없기 때문에 민족도 다르고 언어와 문화도 다르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충성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기존 질서와 안녕에 위협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이와 방불하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구제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단체들보다 많은 구제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늘 이기적인 존재로 정죄를 받거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듯이 사회적인 소외와 박해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겪었던 일상이었습니다. 과거 이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으면서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와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박해로 제국 전반에 걸쳐 있었던 박해의 희생양이 되었던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으로서의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상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성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은 박해를 받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절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지닌 존재이고 그 주인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효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고난 중에 박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소중히 간직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 땅에 속해 있던 우상을 숭배하였고 이런 말미암아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기업은 이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썩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파괴되거나 대적으로 말미암아 공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손상받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에 물들거나 강도와 도적이 와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는 영원한 기업을 믿음의 성도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소망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쇠약해지고 또 때로는 병들고 죽은 가운데 이른다 할지라도 먼저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보낸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을 당장 지금 얻지 못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현재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진되지만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유업은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오해와 무시와 멸시 천대를 다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존재됨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이죠. 영어로는 이 세 가지의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트라이얼, 시련이란 뜻이죠. 외부적인 시련, 또 템테이션, 내부에서 올라오는 유혹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험, 즉 하나님의 테스트를 가리키고 있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당하여 근심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고 감정적으로 상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항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난은 잠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종말론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때에는 현재 당했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놓여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과정은 힘들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결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완벽하게 좋기 때문에 과정 중에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금을 연단하여 순금을 만들어내는 과정. 믿음의 자녀들을 이 불시험을 통해서 진정한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다면 믿음의 이런 과정들, 모든 성도의 과정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사로 받다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도 현재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현재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 중에 믿음의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을 견디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상급을 소유하여 누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핍박과 박해 중에 성도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13절부터 남은 말씀은 성도의 성화에 대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어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이제 정신을 차리십시오. 게으른 삶을 반성하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라고. 그리스도의 날에 임할 은혜를 소망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룩한 성화와 거듭남은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 속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소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고 또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